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광고들의 카피 문구 가운데 생각대로 내 맘대로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TV나 라디오에 유행하는 광고는 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그러한 정신이나 사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 사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시대 배경 역시 사사 시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대였지요. 과도기의 역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무엘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변두리에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던 그런 나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채 100년도 안 되어서 그 다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활발하게 넓혀가며 그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강력한 그런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를 해보면 그 고구려 시대의 그런 광개토 대왕과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다윗으로 옮기게 하는 역할을 사울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 시대의 파수꾼이자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말 말씀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다바르와 또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조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이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에서 우리말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르라는 단어는 소년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그 사무엘의 나이를 약 12세 전후의 소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사무엘상 4장 15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나이가 98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40년을 보낸 시대에 그 시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즉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와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약 400년간의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이자 하나님에 대한 기억상실증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방신들을 쫓아간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황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황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상실증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으로 사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 병기와 군사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게 되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이들 12명의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바로 대사사들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이들이 사사로 세워질 때는 성경 사사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심이라든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는 그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자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또 오늘 사무엘 역시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으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반면 그 이름이 낯선 우리에게도 낯선 그 돌라, 뭐 야일 이러한 소사사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 사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드온 삼손과 같은 대사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돌라, 야일과 같은 소사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소사사들이 사사로 지낸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사사로 지낸 세월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짧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 역시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40년을 지냈지만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출신 배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경우는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입술로만 속으로 기도할 때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감각이 둔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씩이야 부른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한 교제를 계속하는 한 우리의 속사람은 일신, 우일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러한 말씀을 통한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 또한 무뎌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당시 그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등불을 켜놓아야 했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는 구절은 이때가 바로 새벽녘에 가까운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녘 먼동이 트기 직전이 어둠이 가장 짙을 때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아직도 그 이스라엘에게 그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그러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간신히 그러한 연명해가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스라엘을 위해 무언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시대를 알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의 종으로서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또 보내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때, 바로 그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먼 엘리도 잠자리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도 누워있고 또 어둠이 가장 짙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으로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라고 부르시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르셨으니 그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적어도 8번이나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를 통해서 그 어머니 또 한나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부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그 우리말 누웠더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보통 잠을 자기 위해서 눕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 깊은 밤중에도 스승 엘리가 불렀을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바로 엘리에게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사무엘의 그 성실함과 그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다시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야샤프라는 단어인데 6절, 8절, 21절에 세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8절을 보게 되면 번역이 되지 않았죠. 바로 이 단어는 어떤 일을 더하다, 다시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중간에 그만두시지 않고 계속 다시 하시거나 어떤 일을 더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사전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할 때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지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하에서 율법과 성서의 그러한 제사법도 나름대로 익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는 1대1의 인격적이고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직 없던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 초에 남아공에서 공부할 당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그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장학금들을 주었었는데 그 우선순위가 그 자국인들, 현지인들 중심으로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청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날 때까지 또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학금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한 가을이 되니까 학교로부터 전화 한 통이 딱 왔는데 그 말이 돈이 남았으니까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약 두 달 정도의 그러한 그 생활비 액수였는데요. 그때 그것을 받고 나면서 기왕 주실 것이면 그때 주시지 왜 한참 지나서 지금 주시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8절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원문을 따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에도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진 엘리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기에 사무엘을 세 번씩이나 부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 귀를 뭐 간지럽힌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양쪽에서 얻어 맞았을 때처럼 두 귀가 얼얼하게 울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2장 27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장차 그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거기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홈니와 비나스의 죄를 알고 훈계하였지만 호되게 꾸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단호하게 질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다는 말이 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우상이 되기 쉬운 것처럼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고 결과적으로 그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욕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물과 속죄에 그러한 제사들을 대신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가문들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예물로나 제사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엘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보내어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셨죠. 그런데도 엘리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바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영히 속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자기의 그러한 아들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엘리 같은 제사장 밑에서 또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왜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습니까? 좀 더 좋은 영적인 스승 밑에서 좀 더 좋은 환경 밑에서 사무엘을 배우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자주 보여주는 것처럼 사무엘은 좋은 스승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바로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 그 사무엘의 첫 번째 사명, 소명은 바로 자기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그 엘리에게 이 말, 엘리의 집안에 이 말,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죠. 16절과 17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영적인 감각이 둔한 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면서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면 무언가 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아주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참된 말씀의 종은 듣는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하면서 별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도 않죠.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언가 좀 색다른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심판의 말씀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앞선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엘리에게 그런 심판을 말씀을 전했기에 정말 그래도 마지막으로 양심이 있는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갔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은 엘리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무뎌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표현은 소년에서 어른으로 자라갔다는 그러한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자라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그 어린아이에 즉각적으로 그러한 공적인 활동의 선지자로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항상 지키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준비 기간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감옥이라는 그런 인생의 학교를 거쳤고 모세와 다윗도 광야 생활이라는 인생의 학교를 거치며 오랜 준비 기간을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조급한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냥 이 정도만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면 안 되나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 짧은 사람도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또 화려하게 등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그 끝은 반짝 스타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훈련과 준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영향력 역시 크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의 경우 자기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조차도 그 말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들은 우리나라의 비유를 하자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겠죠. 뭐 그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뭐 TV나 라디오도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그 부엘셰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9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 여부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실로는 회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장막 하나를 취하여 회막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러한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했던 곳이었죠. 이 회막을 여호수아가 실로에 세운 이후로 사무엘 당시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실로의 회막은 나중에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전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막이라는 그런 장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엘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바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중심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광야의 빈들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과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처럼 가까우나 먼 자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처럼 멀리 있으나 가까운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무엘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부흥, 바로 심령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 오늘 사무엘서 3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세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보사 사무엘을 보내시고 또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죄악을 대충 어물쩍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그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고 또 징벌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 환경이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총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지만 오히려 성소와 회막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러한 환경 속으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며 말씀의 종으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도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흔히 행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럴듯한 쇼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시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흔히 가뭄과 홍수의 공통점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또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와 찬양 또 세미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어쩌면 표면적으로 우리 역시 말씀에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말씀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처럼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그런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의 교회의 병폐를 삼허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허수, 허세, 허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수와 허세와 허명을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부흥도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년을 기념하는 부흥행사를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행사로 2007년도에 우리가 가졌지만 그 한국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행사로는 결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때에 즉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부흥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며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 조용히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관자 효과 또는 그 구경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말고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그냥 보고도 지나갑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이 많기에 정작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도와주게 되면 그때서야 수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 자기의 발걸음들을 멈추고 그 도움에 합세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거대한 군중의 무관심이라는 흐름을 바꾸고 또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말씀의 방관자로서 구경꾼으로서 살아갔던 엘리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어린 사무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말씀의 방관자, 말씀의 구경꾼이 아닌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결단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이 시대의 그러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 혼탁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를 여전히 아끼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이 동일하게 이 땅에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과 거대한 쇼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사무엘을 불합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조용히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말씀의 방관자, 구경꾼이 아닌 바로 그 말씀의 수종자와 결실자로 삼아주시사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